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룻 4장 1절 12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으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성읍 장로 시빈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거든 내게 구하려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잇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이를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이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잇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와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네이슨이고 저는 웨스트사이드에서 목사 중에 한 명입니다. 만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룻기 4장을 열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성경이 없으면 로비에 소프트 커버 성경이 있으니 집에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 룻기 책에서 시리즈를 마치려고 합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으로 가득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는 몇몇 타작마당에서 도발적인 순간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이제 남깁니다. 이제 이 룻기의 마지막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요? 룻기 첫 장부터 우리는 나오미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그녀는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서 고통과 절망에 빠져 있었고 남편과 두 아들은 모두 죽었고 이제 할 일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정말 고집센 며느리 룻과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쓰라림과 공허함에 괴로워하고 있고 그리고 룻은 새로운 땅의 이방인이자 이 희망이 없는 과부였습니다.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과 나오미를 은혜를 내려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할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 룻은 약간 이상한 상황 속에서 보아스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구속자이시니 나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의 절망에서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당신은 할수 있습니다. 자비롭게도 보아스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정말 불편할 정도로 양심적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줄 것이다. 그러나 3절에 보면 나보다 가까운 구속자가 있어 오늘 밤을 여기에 머물러서 내일 그가 너를 구속하려 한다면 좋고 그렇지 않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구속하겠다. 아침이 되었기까지 누워 있으라. 그리고 우리는 룻과 나오미와 함께 어떻게 이 스토리가 전개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국에는 결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 무명의 다른 구속자가 그렇게 할 것인가? 우리 모두 보아스가 이기길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본문에서 답이 나옵니다. 이 본문의 전장에서 우리의 진정한 구속자는 구원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임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음악이라는 장르가 잘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집 안에서는 정말 해밍턴 뮤지컬 사운드 트랙과 같은 것을 요즘에 틀고 있습니다. 제 딸이 2살을 딱 지났을 때 자꾸 해밍턴이라고 이렇게 옹알이를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노래를 뮤지컬에서 나오는 이 노래를 노래하면서 춤추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노래를 계속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왜냐면 본문 4장이 시작되면은 커튼이 올라가고 룻과 나오미는 이 현장에 없습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성문에 있습니다. 성문은 그 당시 법정의 역할을 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들어가고 있는 주인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성문에 앉았을 때 본문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마침 그가 말하던 친척이 그리로 그 지나가고 있었다. 보아스가 그에게 여보시오. 이리로 좀 올라와서 앉으시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올라와서 앉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야기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의 또 다른 예이며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아스가 이 이름 모르는 친척, 기업무를 친척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볼수 있습니다. 무명의 친척입니다. 보아스는 분명히 그 성문에 그 공간을 주도하고 컨트롤하고 있었고, 그는 성읍에 원로 10명을 데려와 또 같이 앉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법정 문제의 증인이자 배심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 TV 시리즈 판사 주디의 에피소드처럼 전개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전개 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이 무대를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첫 마디를 말하기도 전에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서 있는 것은 이것은 의도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원하는 대로 취하고 옳다고 생각한 대로 행동하는 대신 이 보아즈는 하나님의 지혜와 뜻에 순종하기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 일을 처리할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자신의 지혜나 힘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과정에 복종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정말 무언가 정말 중요하고 다른 일이 펼쳐질 거라는 클루를 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런 행동은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일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 룻과 나오미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실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 모먼트입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네오미의 전남편입니다.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려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이 제안은 네오미를 구원해서 그녀의 땅을 사서 그녀의 재산과 함께 그의 가문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책임을 지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업물을 친척을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남자를 응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내가 그 밭을 사겠소. 그 소유를 사겠다고 얘기합니다. 보아스야, 왜 그렇게 했어? 왜 이렇게 하면서 아쉬워합니다. 이 장면은 영화 노트북의 순간과 비슷합니다. 노아가 영화 주인공 남주 노아가 여자를 얻기 원한 남자 라이언 고슬링이니까 당연히 그 여자를 얻어야 할 사람이겠지만 그런데 그것은 그가 사랑하는 그녀 엘리가 약혼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상처를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장로들과 지켜보는 이들이 일어서기도 전에 보아스가 얘기를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무명의 친척을 바라보면서 5절에 보면 보아스가 가로되 하나 더 있는데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제안에 이제 룻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뜻에 완전히 복종하고 있는 보아스이지만 이 상황을 보아스는 현명하게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룻을 협상에 포함시키는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룻은 사실 나오미를 대신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무명의 친척이 이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려고 동의를 했지만 나오미의 땅을 사들이고 그 엘리멜렉의 가족을 이게 속량하는 것은 이 무명의 친척에게 전반적으로 플러스입니다. 그에게 명예를 가져다 주시고 땅을 산 값은 미래 몇년 동안 생산될 소득에 의해서 갚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룻을 룻과 이제 책임을 지고 그녀와 결혼한다면 단지 먹일 가족이 생긴 것만이 아니라 그는 이제 엘리멜렉을 위해서 그녀와 아이를 낳을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자신이 투자한 돈으로 산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소산을 잃게 될 것이고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룻은 모함여인이라고 했습니다. 모함여인? 이런 사람과 결혼한다면 내 주위의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나한테 손가락질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6절에서 그는 계산기를 두드린 후 그의 대답을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나의 부를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그때는 우리 안 속에서 모두 안에서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아즈가 룻을 속량할 길이 이제 열렸습니다. 이 이름모를 친척에게는 이 룻과 나오미를 속량하는 값이 자기 자신한테는 너무 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테마입니다. 속량을 하기 위해선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 남자는 그에게 이 비용이 가치가 없었습니다. 저는 보아스가 안도의 한숨을 내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6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이제 모든 일을 해내고 이제 그가 이제 룻에게 약속한 모든 일을 이제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신발을 교환한 후 이제 이 행동은 그 시대의 관습으로 마치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아스는 장로들과 그 주위에 모인 사람들에게 돌아가 이 조건을 공식적으로 계약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9절에 보면은 그러자 보아스가 장로들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오미에서 엘리멜렉과 그의 아들 기론과 말론에게 속한 모든 재산을 산 사실에 대하여 오늘 여러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론이 아내였으나 지금은 과부로 있는 모압 여자 룻을 아내로 맞아 죽은 그 남편의 이름으로 그 재산이 보존되도록 하고 그의 이름이 자기 가문과 호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한 일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이 증인이 되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거의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장면은 두 남자가 다른 사람의 삶을 구원하는 비용을 마주하는 장면입니다. 한 남자는 비용을 계산해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정을 내렸지만 다른 한 사람은 나는 그것을 다 지불하겠다. 그것을 다 지불하겠다고 기꺼이 자처해서 말하는 대조적인 장면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이 모압 여인 룻을 속량을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고려하고 그 기꺼이 그 대가를 지기로 합니다. 망설임 없이 이 막중한 임무를 맡습니다. 이것은 1장에서 룻이 나오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가기로 결정하는 그 장면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인 보아스는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눈에 옳은 일을 하는 대신에 그는 주님의 눈에 옳은 일을 하고 있으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이 흘러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그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이흠 있는 보아즈라는 인간을 통해 흘러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는 성경에서 이제 어떤 이큰 거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대속하시기 위해 어떤 대가든 치르려는 그의 성품을 보여주는 그 거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루카 보아스 같은 이야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2000년 후에 우리를 위한 대속의 대가를 치르셨던 진정한 구원자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육신을 입으신 유일한 하나님, 유일하게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복종했던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끝없는 은혜, 끝없는 구원을 선포하고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실 때 그는 죄인과 창녀와 이런 불결한 사람들과 문둥병자를 만지고 치유를 하시고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고 마치 내 명예와 내 명예로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하듯이고 또 하나 안식일에 사람들을 치유하고 정말 종교 지도자들을 환하게 하시면서 내 영광과 바꾸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고 조롱을 맞고 죽임을 당할 때 그것은 나의 목숨으로 이 대가를 치르겠다. 나는 대단한 담대한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꺼이 치르시기 위해 그 결과는 정말 큰 역설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룻에게도 우리에게도 이 구원과 속량은 우리가 죽음에서 삶으로 이어 변화됐다는 삶을 의미했습니다. 룻은 나오미와 함께 하나님께 선신함으로써 모든 것을 버리고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왔고 이제 그녀는 그의 딸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남편과 속할 가족과 땅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미래의 삶이 이젠 은혜로 주어져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 여인 이방 여자 룻을 복을 주시기 위해 보아즈를 통해 그녀를 속량하셨습니다. 11절, 12절 보면은 그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렇소, 우리가 증인이요 하자 장로 중한 사람이 일어나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제 당신의 아내가 될이 여인을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조상들을 낳은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하시길 바라며 당신의 에브락과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겠소.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여자를 통하여 당신에게 주시는 모든 자녀들은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우리 조상 자녀들처럼 되기를 기도하겠소. 이방인 룻은 완전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습니다. 제일 정말 이 장면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그녀가 이 순간 이후로부터는 더 이상 이방 모압 여인 룻으로 칭할 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 중 하나가 됐을 뿐 아니라 동시에 중요한 여성으로 간주되어 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보아스의 가문에 기여를 해서 그들은 룻에게 자녀의 축복을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게 될까요? 반 정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벌써 볼수 있습니다. 은혜와 축복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격처럼 본문 말씀은 우리의 속량은 대가가 든다는 것을 얘기하여 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꺼이 지불한다는 이로써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오늘 설교 말씀의 포인트는 남편을 찾거나 원하는 직장을 얻을 것이 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은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찾아옵니다. 루처럼 우리가 전혀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금까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죄나 흠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았던 상처도 아닙니다. 우리는 속량을 받았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딸이 돼서 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는 그가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받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도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 속량과 죄사함이 있는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 보면 우리의 영을 충만히 채워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면 룻이 그 당시에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 그녀는 나오미와 함께 집에서 긴장하고 기도하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창문 밖으로 보아스가 집으로 다가온 것을 보고 있었을 때, 그 순간에 그녀 얼굴은 환하게 비치면서 끝났다. 끝났구나. 이젠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구나 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성문에서 그녀에게 그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정말 충만하게 채워지는 만족스러운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깊은 안도의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성령님께서 제게 자꾸 주신 말씀이 있는데 시편 90절 14절입니다. 이것은 역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말씀인데,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인 자비, 하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싶으신 그 속량의 사랑,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시키시기 원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만으로 저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아이덴티피하는 모든 자기 각자 다른 정체성에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정말 피곤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각각 아이덴티피하는 그 정체성을 계속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내가 정말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내가 중요한 사람인가? 이런 공허함, 그리고 시편 90편에 보면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며 우리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구나. 우리의 속량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가 부여받았구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서 하나님의 눈에서는 당신은 그 속량의 대가를 치를 만한 정말 귀한 존재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주기 위해 나는 어떤 대가도 치르겠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원합니다. 그 값어치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옷을 입고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 희생하신 만큼의 상상할 수 없이 없는 큰 값입니다. 값입니다. 왜꼭 그래야 했는지 물어본다면 플레밍 루트리치가 그네의 책에 십자가에 관한 인용 문구가 있는데 대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적, 우리의 죗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대가는 상상할 수 없이 크다. 그러나 사단, 죄, 죽음조차도 그큰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기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 성찬을 할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량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기꺼이 치르셨구나. 우리에게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복을 주시기 원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모든 것을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이 성만찬에 같이 참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에게 올 때마다 어떠한 컨디션도 어떠한 제약도 걸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그분의 몸을 다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구원을 찾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막지 않으시고 대가가 아무리 커도 에베소서 2장을 보기 원합니다.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기꺼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써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셨다면 아일로 와서 같이 성만찬을 하기 원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아직 성만찬을 하지 마시고 정말 이 리스폰스 타임에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기도를 받으셨다면 받으셔도 좋습니다. 다시 나와서 얘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